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번번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1장이 사실은 뭐 꼼꼼하게 보려면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만은 우리가 딱 한 시간 만에 그걸 마치려고 그러니까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세한 부분이 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2장은 또 밉다고 분량이 아주 짧아요. 그 분량이 얼마 안 돼서 3장 조금 앞부분까지 그냥 오늘 가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러죠. 인자. 우리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다. 그죠? 인자 뜻이 뭐예요? 예?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아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까지 안 가고 왜 선지자를 보고 인자라고 불렀을까 그런 얘기죠. 일단 기본 뜻은 사람의 아들 맞아요. 그럼 또 못된 질문 하나 합시다. 사람의 아들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히브리 말을 알아야지.
에이,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모르죠.
왜 몰라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저기, 무식 한번 떼놓고 우리끼리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였죠? 아담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까 모른 데 해놓고.
지금 가르쳐줬잖아. 지금 가르쳐주셨잖아.
아들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한 며칠 전에 어느 반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었어요. 벤. 예, 오른팔의 아들, 벤, 야민. 이래서 벤자민이 되고 그렇죠. 예, 인자야, 이러면, 헬로, 뭐, 우리, 헬라 말고 히브리어. 몰라도 이렇게 맞추면 맞는 수가 가끔 있어요. 조금은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벤 아담입니다. 인자야 하는 게요. 전혀 안 나오는 건 관계없는데 가끔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유식한 티를 낼 수가 있어요. 저 옛날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팀 중에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그날 뭘 공부를 했냐면 빌레몬스를 한 시간 만에 딱 마쳤는데요.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 빌레몬스가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둘 태우고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요. 유식한 티를 낸 거예요. 너 빌레몬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이가요. 빌레몬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초코를 모은 거예요. 야, 이거 내 공부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설명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탁 짚어서 아, 참 잘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고 카디 와, 우리 아빠 대단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놀란 건요, 아버지였어요. 야, 이거 아버지가 됐다고 이러고 앉았다가 아들한테 크게 당하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면 아버지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벤 아담이라고 한다. 하다이부터 이래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또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고 왜 인자야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사람의 아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 너무너무 약한 존재란 뜻이에요. 뭔가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힘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러죠.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 발로 일어섰나요?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그 영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네? 그럼 왜 일어나라고 그러나요? 분명히 내 발로 일어서라 했잖아요. 에이, 설마 일어서지도 못할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을, 그게 그 인자야란 말이 일단 그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요, 일어서려고 꾸무적거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요. 그래 놓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가 일어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냐 이러면요, 이게 답이 안 쉬워요. 저하고 공부 많이 했던 분 맨날 하는 소리 있죠. 어느 쪽이냐 그러면 에스겔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정답. 네? 여기는 저한테 많이 꼬시킨 분이 없나 봐요. 저한테 많이 당한 분은 맨날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둘 다 이래요. 에스겔이 제 발로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나요? 둘 다가 맞아요. 왜 그런 거니까 성경이 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요.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셔요. 이런 걸 어떤 분이 발령자의 의무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일을 시킨 사람이 일이 만약에 안 되면요 되도록 해요.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꾸 시키잖아요. 공부해라고 시켜가지고 얘가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금은 누가 돼야 돼요? 공부하라고 시킨 사람이 등록금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을 조금 해서, 아니 뭐 과장은 아닌데 거의 과장을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 네, 창조. 천지 창조. 왜 그랬죠?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조금 과장이기는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포개져서 일을 이루어 나가더라.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둘 다.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연약한 인생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속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인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누구 덕에 부자가 됐죠? 이용자 권사님은 노력은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걸요 일교 권사님 깨울러가지고 딱 두 말 뒤로 뭐라 그래요? 돌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금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게 뭐죠? 은금이 풍부해졌을 때, 이 말은 너희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잊지 말아라. 뭐요? 아, 그렇게 물으면 둘 다 하면 되는데, 요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썼는데,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왔는데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럴 때요. 생각을 해보면 내 수고와 내 노력만 눈에 띄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게 더 눈에 띄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수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셨다는 걸 이걸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꼼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면요? 벌 줘요? 하나님께서도 일 안 하셔요. 일 안 하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냐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고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낼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을 찾고 다녀요. 어떤 사람을 찾나요? 그때 발견된 사람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나요? 아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절은 사사시대라고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잖아요. 이 시절을 끝내고 싶어요. 한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누굴 찾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한나가 기대했던 것보다가 훨씬 큰 아들입니다. 한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괴로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자, 그 다음 또 좀 넘어갑시다. 4절 보시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1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차 포로? 일단 2차 포로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1차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2차로 대거 잡혀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냥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잡혀간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대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 70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벌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만큼 듣고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징계가 임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뻔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야, 우린 다 착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요, 참 지독합니다. 몇 대 맞는다고 사람이 돌아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잔소리 좀 한다고 사람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전도 한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만큼 지한테 정성을 쏟으면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안 주시면 사람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심지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5절 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명한 말이죠. 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전도할 때. 예. 전도할 때에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사 듣든지 말든지 난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면요. 효과가 좋을까요? 역효과가 잘 날까요? 그냥 뭐 소신껏 답하시면 돼요. 역효과가 나요? 효과가 좋아요?
좌절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좌절할 때. 그때
바로 네. 그러니까 역효과가 날 때가 많죠. 이 5절에 여기에 듣든지 말든지는요. 전도하란 뜻이 아니에요. 전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이죠. 이건 경고예요. 경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전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해놔놓으면 나중에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할 때 너희 중에 선지자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이미 미리 했지 않느냐? 선지자가 경고했지 않느냐? 그러죠. 너희들 안 들었지 않느냐? 그 용도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경고용의 말씀입니다. 경고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전도할 때에 인용을 해서 지사 듣든지 말든지 난 해야 된다고 들이미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마구 전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른 그 우리 선생님들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막 외치고 다닌 사람인가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조심의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나요? 질문이 좀 잘못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잘 아시죠? 아시아에 교회가 일곱 개밖에 없었나요? 더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곱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일곱 개가 나오니까. 누가 세웠죠? 그 일곱 개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어째 좀 조용하다 했다. 보면 알아요? 네. 가보고 오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세우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사도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경우가 있지만 에베소에서 2년 혹은 2년 반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와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에 왔던 사람은 성경 배우려고 왔던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에베소 저 시골에서 큰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로 돈 벌러 왔다가 저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는 돌아가서 고향에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 전도 방식은 뭐냐면 한 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그 고향에서 배운 말씀을 또 전한 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 중에도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 명령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세요. 그 다음에 믿으세요. 이러고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요. 우리 같으면 뒤통수 한방 팡 때렸을 거예요. 이놈 시기들 내가 그만큼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요 구약 성경을 통해 풀어서 다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요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하시고 아 그렇게 가르칠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본다면 다른 구절이 하나 더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데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문제예요. 내 형편이 지금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 때가 내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의 형편을 무시하고 그냥 막 들이밀면 이게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노리고 애를 쓰고 이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성경에 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도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더라.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을 무시하고 마구 들이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부터요.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시나요? 6절을 보세요. 어디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6절을 보니까 어디를 보내는 거 하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가시, 찔레, 정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해 받아 이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에게 이런 노릇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적국의 사신으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뽑아가 말을 잘하니까 저 북한에 가서 저 뭐 대통령의 뜻을 좀 전하고 오라 그러고 북한 보내면요. 어떻게 가실래요?
모가지 내리고 가야지.
예?
모가지 내리고 가야지.
하여튼 좋은 말도 있는데. 아,
조금은 무릎쓰고.
아, 그렇죠. 좋은 말도 있는데 꼭 모가지를. 여러분, 적국의 사신으로 간다면 여차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는데 이게 그거 못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가시, 찔레, 정갈 가운데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나서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길 아니었어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요? 목사가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 그래서 가고 있다면 교회가 여전히 이 사회에서요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목사 되려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이러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그러겠어요? 쉽게 말해서 가시도 없고 찔레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이이긴 해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 보면 전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고생길을,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왜? 저희야 늦게 시작했으니까 크게 아프거나 힘들 거 없다 싶은데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갈까. 전 참 안타까운 마음을 보는데 그래 부지런히 가려고 그러네.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요. 목사가 되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냐 아니면 출세하고 잘 나가는 길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사만 그렇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복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면요. 우리 주변에 이 가시, 찔레, 정갈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여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요. 6절에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며가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겁 안 나나요? 요거 하나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겁을 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둘 다요? 아, 지금 요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두려우니까 겁이 나냐? 겁을 내니까 두려우냐? 가끔가다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겁이 없는 놈이 있어요. 겁이 없는 놈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니까 눈물이 날까요? 눈물이 나니까 슬플까요? 슬프니까 눈물이 나요? 슬퍼도 눈물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요즘 새벽 기도니까 딱 좋잖아. 요셉이요. 요셉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잘 참고 있잖아요. 잘 참고 있어요. 근데 눈물이 빵 터지면 그 다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나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근데 눈물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동안에는요. 예, 견딜만한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아이들 사원 보면 이래요. 멀쩡하게 잘 싸우다가요.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코피 나는 줄 모르면?
계속 싸우는 거지.
여전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피 난 거 알면? 와. 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겁이 없으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겁을 내면 별로 안 무서운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해법도 참고는 할 필요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란 말이 계속 반복 나와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마 유일한 방법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사실은 원래 겁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말씀이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겁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에스겔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쩌면요, 내가 가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겁이 없는 삶을 살고 그냥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7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누구 말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누구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공부가 있어요. 펴놔놓고 누구 얘기하죠? 엉뚱한 얘기 자꾸 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어야지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 정치나 윤리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 중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병 많이 고치셨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 먹이셨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면서도
네.
복음을 전하고.
네. 예. 병 고치고 기적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목표는 전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마가복음 앞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찾아와가 찾고 계시는데 어디 계셨어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피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일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적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오늘날 세계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그때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때 떡 얻어 먹은 사람은요?
다 죽었죠.
아, 죽어버렸어요, 또? 저보다 통이 커요. 저는 그때 떡 얻어먹은 사람 뭐 했냐 하니까 똥 한번 사고 끝났지 뭐 이럴락 하니까 이 집사람 통인도 그거 다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적이나 떡 얻어먹은 것은요 그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 건가? 답은 너무 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글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전해줬으면요.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국교회에 우리 고신교단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조그마한 교단인데 그래도 큰 영향 미친 것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 교단입니다. 우리들 어릴 때 옛날 집회 가보면 시간이 거의 다가 말씀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뭐 책 한 권 떼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한 가지 저 주제를 정해가지고 긴 말씀을 훑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4박 5일은 짧고요. 5박 6일도 많고 7박 8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옛날에 전부 사경회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컸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집회 가보면 기간도 짧은데 가보면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설마 뭐 수련회 가서 오락하겠습니까? 예. 무슨 행사도 많고 스케줄도 많고 많은데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얼마나 배우느냐를 보면요. 몇 구절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 내내 성경 한두 구절 딸랑 해놓고 거기 하고 막 오만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오해는 안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그 저기 전에 고등부 중등부 데리고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입도 빵긋 안 하는 애들이요. 그 집회 갔더니 밥을 안 먹고 자리 잡는다고요. 제일 앞자리 잡는다고요. 밥 안 먹고 데려다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안 먹고 앞자리 앉아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방방 떠요. 그런 애들이 돌아오면요. 우리 찬양 시간에는 입도 빵긋 안 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는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동, 그 감격이 오래도록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딱 그 현장을 떠나고 나면 이게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단단한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찬양이 더 포개지면요. 이 찬양이 그 감동에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집회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말씀이 부족하면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든 뭐 어른들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과감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근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지자를 부르거나 누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 대체로 말들이 좀 많아요. 그 대꾸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말 제일 많았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 예, 정답입니다. 뭐 시키는데 그렇게 말이 많고 대꾸가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말이 제일 많았어요. 또 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꾸 토달고 또닥또닥 헛소리 하는 놈. 예? 요나요? 요나는 말은 별로 안 하고 아예 행동으로 내 빼버렸어. 네. 얘는 행동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이 많은 사람.
예레미야는 한 번만
예레미야도 뭐 크게 많은 날에다 저 어린아이처럼 입이 둔하고 뭐 한 얘기를 좀 했죠. 했는데 뭐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여지는데. 네? 호세아가요?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실행했지. 군소리 별로 안 달았어요. 예? 네? 누구요? 기드온. 하나님 이 기적 보여주세요. 저거 기적 보여주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저 새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했는지 저 봐놓으세요. 새로운 사람이 대답하고 있으면 이 참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서 일을 맡기시면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한마디도 뻥긋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쉼 없이 그냥 퍼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할 기회가 아마 없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급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뭘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요. 그렇게 좋은 내용 아니에요. 뭐죠? 애가 애고 재앙의 말. 여기 보세요. 이게 에스겔이 지금 전해야 하는 말은 심판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 전하지 말고 내가 전한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에스겔의 기본적으로 심판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심판만 선고할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말을 전하라고 하실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러나 일단은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듯이 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먹으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기 들으라 한 말은 없는데 먹으라고 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 한 번 먹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할까요? 에스겔의 계시가 뒤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한 번 먹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는 먹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건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분명하잖아요. 가끔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준비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고 가기만 하세요.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예,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큰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본인은 감동을 엄청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서 보내실 때 그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해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연유에서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셨을 때에 그가 큰 일을 제대로 남기셨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요.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답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거부터 시작하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냈다. 그러면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일은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으면 유대교가 성립이 안 돼요. 도중에 이 모세 오경이 사라졌던 시절이 있어요.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유대교가 성립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보다가 더 중요한 역할은 그 일을 하면서 오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더 큰 위대함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힘썼어요, 그죠? 근데 그 사도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복음 전한 거 그거 정말 위대한 전도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넘겨준 글, 예,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짐작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 후대에 끼친 영향력은요? 별로 없어요. 좋은 점은 있어요. 책 짤막한 거 두 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책 몇 권 띄느냐 할 때는 아주 도움이 돼요. 두 권 뗐어요. 바울이 쓴 거 한 권 뗄라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베드로가 쓴 거 뗄려면요? 하루 저녁이면 돼요. 네, 짧아요. 결국은 교회 역사에서 이 교회가 성립되는 데 역할은 진짜 중요한 역할은 열두 제자보다가요 바울이 더 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모세가 어릴 때 궁궐에서 당대의 학문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요 당시 유대인들에서 가브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다 뗐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돌아서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바로부터 싸우잖아요. 바로부터 싸워가지고 이겨요. 이겨요.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쫙 한마디 하면요. 이제 그 당시 가톨릭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칼빈을 비난하고 칼빈이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그 신부들하고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칼빈이 한마디 얘기를 쫙 해내니까 저쪽 신부들이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막 공격을 해대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들의 조상인 교부들이 쓴 어느 책 몇 페이지에 한번 봐라. 내 얘기가 틀렸는가. 교부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가톨릭 신부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 어느 책 몇 쪽 보고 얘기해라 이래 나오면요 내 얘기냐? 너희 선배들 얘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붙어 싸워요? 여러분 칼빈이요 그런 의미에서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책 몇 쪽에 뭐 있다 이런 거 아는 거 뭐 있어요? 아는 사람을 감당 못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쓰시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설령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을 때 이게 더 크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면 안 되나요? 뭐 되죠. 그러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게요? 딴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두루마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저도 여기서도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이단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린 이단 퇴치법이 뭐죠? 이단 퇴치법.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참 훌륭한 퇴치법이에요. 제가 가끔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집사님 들어라 해라 들어라 하고 얘기 한번 들어줘라. 그래도 괜찮을까요? 들어봐. 그랬더니 들어라 했대잖아요. 그래서 뭐 할 얘기 있거든 해보세요. 열심히 얘기하더랍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아, 그 성경 구절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또 해보시죠. 또 얘기하다 아,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몇 번 하니까 저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가더래요.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옵니다.
얼굴이 뻔뻔한 조선입니까?
아, 반밖에 안 맞아요. 또 옵니다? 한 사람 더 데리고. 자기 위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또 붙은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위에 사람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고 나가더니요, 다시는 안 온대잖아. 그 동네에 둘씩 둘씩 짝지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자기 집에는 누구도 안 온대요. 아마 문 밖에 무슨 표시를 해놨을 거야. 그런 거예요. 왜요?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면요. 아무리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내도 성경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아니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윤곽이 잡혀 있으면요, 하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성경 찾아가지고요. 주을 보면 이상하게 풀이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이단 퇴치법인데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제일 좋은 퇴치법.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하지 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애들 중에 멍청한 자식이 하나 나가 막 얘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넘어갔다 그러면요, 거의 돌아오기 어려운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말씀 재밌던데요. 이렇게 되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유혹하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가르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가든 어디 가든 누구를 도우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로는 선교에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도 그러길래 제가 따라갔다가 본 게 있어요. 거기서 받은 느낌 뭐냐?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세상에 교회 앉아가 공부만 하면 뭐 하냐? 아,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일선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 굉장히 중요하죠. 일선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만 있으면 이기나요? 그다음 뭐가 필요해요?
공방.
예? 물자 공급하는 사람. 뒤에서 무기고 밥하고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지고요.
앞에서 뭐 싸워요? 이 병참이 뒤에서 지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앞에서 피 흘리며 싸울 때 너는 뒤에서 막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래갖고는 죽어도 못 이겨요. 병참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한 해, 두 해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가면 어떻게 돼요? 몇십 년 전쟁이 계속되면 또 누가 중요해요? 권사님 말씀 맞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짚어가셔요. 한두 해 만에 끝이 나면 그래도 전투하는 사람 병참병 이래가지고 막 이건 일수기인데 한 30년 갔다 그러면요 또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자들이 필요해요. 웬 여자?
위안부.
나 못 살아 참말로. 자, 웬 여자가 필요해요? 간호요. 애 낳아줄 여자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전쟁 30년 가면, 아니 그래 20대 전쟁 날아가면 50대까지 계속 전쟁해요? 빨리 바꿔줘야지. 후방에서 아이 놓고 키워가 얘들이 또 그다음 전쟁도 가져야지요. 전쟁이 한 30년 50년 계속되면요, 뒤에서 아이 안 낳아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때 앞에서 싸우고 피 흘리고 축구할 때 여자들은 뒤에서 뭐 했노?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해놨다.
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30년, 20살 때, 20살 때.
긴 전쟁 못 가요, 그래 갖고는.
나이 들어가고 애고 허리 아파 처음 무서워하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좀 전에 했던 거 이제 땜빵 하느라고. 무슨 얘기냐면, 선교도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길러서 키우는 이거 역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부인들이 아이 열심히 낳는 것도 선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뒤를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현지에 가서 그냥 열심히 막 준비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빨리 가라. 이것만 강조하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너무 한 면에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공부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꼭 좀 잘 가져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이 뒤에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우리는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요?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저 사실은 그 뒤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와 있어요. 오늘 올려나 했던, 아니, 오기를 기도 안 해,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등록했다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떨려요. 아, 포항에 있을 때, 지금 한 몇 년 됐나요? 한 7년 됐나요? 가신 지? 한 6년, 7년 전에 그 포스코에서 저 미얀마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셨어요. 참 귀한 부부입니다.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가면 시간이 좀 있을 것이고 시간 많이 있을 동안에 집사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써놨던 그 원고 요즘 뭐 디스켓 담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몽땅 줘가지고 보냈거든요. 한 7년 지났으니까 시험을 쳐봐야죠. 그동안 집사님께서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가져가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사님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공부하고 익혀서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삼켰더니요. 입에 어쨌다고요? 예? 꿀같이 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성경책에는 그렇게 쓰잖아요.
아 성경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별로 달지는
않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않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달아요. 그런데 이게 단맛을 볼 줄을 알아야 단지 안 단지를 알죠. 여하튼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부 시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에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입에는 단데 그죠? 에스겔은 여기서 끝났어요.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너무너무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는 쓰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 입에 단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가시밭, 찔레밭, 청갈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감격이고 은혜고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정말 힘든 고비를 겪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맙시다. 아씨,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런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과 진짜 두려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이런 것들이 드러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에스겔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뒷이야기 쭉 가면 에스겔이 잘 먹고 잘 산 얘기가 나올까요? 죽도록 고생한 얘기가 나올까요? 그 고생한 얘기 나오는 걸 왜 하자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을지 또 기대하면서 보아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날아가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신 장면 보면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래놓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것 말씀 통해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는 것 기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